지난주에 우리 말씀 성경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의뢰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전에 받은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에 8년을 다니시는 분에 의하면 8년 동안 없었던 사역이었는데 8년 만에 한 사역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미쳤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기중에는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 너무 풀어해서 목사님 다음에 말씀 잘 전할 수 있겠느냐. 한편으로 걱정이 되죠. 이제 속으로 근데 저는 더 위에 더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분한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여유도 많잖아요. 네,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보다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부탁했는데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저보다 좋아요 지금 당연히. 그 특별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저는 맨날 가정식이잖아요. 매일 먹는. 그분은 특별식이잖아요. 특별식이 좋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롭고 의미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서로서로를 잘 아는 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저에게는 사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 사경회를 가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의 투속 위에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자는 취지였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사경회가 우리 신앙의 끝자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끝자락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근데 한 주간 또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다 이루었다 하고 나는 다 이루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런 분위기로 이제 또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끝나지 않고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했던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에베소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그 3일의 시간은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1대1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좋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제목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같이 하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금요일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사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눴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 마음에 이거 가지고 다시 준비해라. 내가 지금 금요일까지 준비한 거 다 없고 다 없고 다시 다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때 3일 동안의 첫 번째 고백이 주님 제가 주님 저도 반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저도 어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인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천명, 하늘의 소리,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는 삶, 그래서 삶의 소명과 그 가운데의 사명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따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천사에 이끌려서 가셔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그 다음에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시고 난 뒤에 나오셔서 외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에게 하고 받아들이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모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걸어가다 보니 어부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았고 그들이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과 함께 조금 더 걷다 보니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 근처에서 그들 또한 그물을 짚는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마 생각에 밤새서 낚시를 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들 또한 자기 아버지 세베대를 남기고 그리고 자기들 손에 있는 그물을 남기고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습니다. 이게 오늘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먼저 프린서플을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천명,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소리, 천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 천명이 나의 삶의 소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나의 의무와 희생을 통한 사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다시 한번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부르심이에요? 천명, 하늘의 소리, divine mandation, mandation 맞나요? mandatory라고 해요. mandation. 어느 소리 맞습니까? 모르면 제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divine calling. 네, calling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calling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personal calling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에 충실한 그 사람들 어부로서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신명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10절과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몬과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그들을 불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정말 대단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나라의 여정,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천명이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들리셨어요? 대답을 왜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열심히 대답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안 들리셨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천명이 들리셔야 돼요. 이 천명이 들려야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vocation, calling, 이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이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이 천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내용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천명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방향이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를 나를 따라오면 다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소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겁니다. 아직 안 들렸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의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그것이 나에게 소명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는 언제 들었냐면 25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한 번 더 들었고 마음속에서 그리고 제가 30살 때 이 소명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다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했을 때 제가 이제 저 신학생도 아닌데 신학생들이 참여하는 집회에 갔어요. 3박 4일 동안 모여가지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세미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미나 하듯이. 그 세미나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조직신학에 대한 첫 번째 입문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영광과 바울의 영광. 모세의 영광은 육에 속한 영광이고 구약의 영광이다. 이 바울이 자기가 느꼈던 이 새 언약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그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영광을 네가 이제까지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너 그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썩지 않은 영광을 네가 추구하며 살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 마음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원래 추구했던 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제 칸트의 글을 읽다가 칸트가 40살까지 결혼 안 하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걸 보고 40살까지 다 공부하고 40이 지나면 결혼은 하지 말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역사문화 이런 언어학을 가르치면서 후대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원래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고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천명의 소리가 저에게는 사명으로 그리고 이 소명으로 이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퍼스널리티 콜링으로 여러분 다 들리길 바랍니다. 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특별히 내가 사람을 낳는 그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각 개인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생길 때만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명이 거기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수평적 이동을 원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고기 잡는 삶에서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을 잡는 전혀 퀄리티가 다른 질적인 다른 삶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삶에 대한 모습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물고기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 잡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천명과 그 속에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소명을 따라서 이제는 평생을 살아갈 사명을 네,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사실 이 소명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온전히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행동을 따라서 하고 또 따라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삶 앞에서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소명과 이 사명이 분명해지느냐?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난 뒤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성령께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앞장서서 할게요. 아니 안 됩니다.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네. 내 모든 것을 희생으로서 가야 되는데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들리길 바라고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람을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 음성이 들리길 바라고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적용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청명과 소명,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제자들은 자신의 손에 있었던 것들 다 놓았습니다. 식구와 같이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자기의 생업들 일단 먼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까지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내가 일어나면 그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내 삶의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것을 다 내려놔보고 그 위험한 삶,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먼저 가보는 겁니다.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법 어떻게 잡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 했더니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큰 게 하나 있고요. 그 앞에는 이게 손 하나가 들어갈 만한 주둥이가 이렇게 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인데 그리고 이 플라스틱 안에는 이 돌멩이를 짜자자 이렇게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깔고 그 안에 바나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한두 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어? 바나나가 있네?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죠. 그리고 바나나를 잡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나나를 잡은 손이 이게 아까는 이렇게 집어넣는데 안 봐,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잡는 순간 입구에 꽉 막혀가지고 이게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 안 빠지네? 그러면서 원숭이들이 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한다랍니다. 그러고서는 이게 끌고 가다가 무게가 돌멩이가 되어있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절대 바나나를 안 놓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 바나나만 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리 또한 우리가 꽉 움켜잡고 있는 것 이것을 손에 한번 놔봐야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놔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있는 걸 놓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직업을 통한 성취, 기쁨 이거 있죠. 또 가정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행복, 기쁨 있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이 동업을 하면서 누리는 일이나 성취가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 수평적 가치보다 질적으로 다른 그 기쁨의 가치를 한 번은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이 위에 거를 잡기 위해서 밑에 있는 다른 가치 이것을 한번 내려놓아야 되는 많은 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보내고 난 뒤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내려놓고 난 뒤에 여러분 그걸 찾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놓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다 하지 말고 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근데 갑자기 뭐 저처럼 저 제가 원래 꿈꿨던 저는 가끔 후회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기대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나님 여기 불러가지고 모든 거 다시 다 시작하게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여러분들은 각기 부르신다 다르니까 주어진 그 삶에서 한번 내려놓고 그리고 그 내려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에서 대교의식을 가치를 놓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 내 자아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내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이 하이어마키를 잘 갖춰지고 있는가. 네, 먼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다 내려놓아서 여러분 일하지 말고 어디 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도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삶을 있는가? 내가 어떻게 커넥트되고 있는가? 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한번 떠나봐야 돼요. 좀 떠나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많이 읽어보고 묵상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다 못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이제까지 잘 누리고 있던 현실적인 모든 것들 꽉 손에 쥐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직 미확인이고 아직 실체가 들어오지 않은 그 땅에 그 약속으로만 주어진 그곳에 너 한번 가봐라. 네가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르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했는데 이 삶의 평안함 다 내려놓고 불확실성을 한번 뛰어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확실함 속에서 너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찾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너 독대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또 나아가면 살아보지 않겠는데 그래서 새로운 민족 나를 통해서 하나의 가치체계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가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루 우루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우루가 히브리어는 오르란 말인데 빛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거기는 수메르 문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거의 4천년 전 사람이니까 근데 수메르 문명은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6천년 됐거든요. 6천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아카디아, 수메르나 지금 여러분이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문명이 이미 다 발달되어 있었어요. BC 3천년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그라트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그라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단을 막 있고 위에 선신전이 있는 거예요. 네, 지그라트 거기. 굉장히 높아요. 건물이 굉장히 크고 아주 웅장합니다. 거기에 신전을 이 사람들이 딱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라는 말 자체가 빛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그만큼 그 지역 자체가 문명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이게 발굴을 쭉 했는데 도시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방 팔방으로 1km짜리 성을 아예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성을 쫙 올려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성을 다 해갖고 그다음에 옆에 회자를 만들어 놓고 물 같은 거 아무도 못 넘어가요. 그리고 성 위에는 어느 정도로 이 성에 대한 그 벽에 대대비가 대단하게 잘 써놨냐면 양쪽으로 마차가 두 대고 했다 갔다 할 만큼 크게 길을 거기다 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술도 뛰어났고요. 군사적으로도 뛰어났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 만큼 아주 훌륭했던 거기가 갈대아 오르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그 문명 다 내려놓고 너가 그 살던 그 삶에서 한번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말씀 읽으시면서 아브라함도 갔으니까 나도 쉽게 갈 수 있겠지 그렇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서울 생활이 너무 편한 분들도 많잖아요. 원래 갑자기 유학 오라고 그러면 이게 유학이 갑자기 되나요? 여러분은 왜 유학을 결정하셨어요? 유학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유학생들입니까? 네, 유학을 왜 결정했습니까? 마음속에 다 웅성거리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들이 딱 드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보단 나은 직접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내놓는 거. 이곳에 오면 내가 아직 미지의 세계지만 이곳에서 내가 이룰 내가 목표와 꿈이 있구나 그걸 알고 온 거잖아요. 정말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리서치 해가지고 미국에 왔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리서치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리서치도 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그냥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때 내가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것 같아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그 선택이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되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뭐 여기 그냥 한 번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갈대우로에서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 거기에 막 기근이 생기니까 다시 또 저쪽 애굽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물 파는데 거기 물 또 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무물 하고 파는 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물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옛날에 보면 최하 50m를 타러 내려가야 된답니다. 무물 하고 찾으려고 50m 내려가고 긴 건 200m짜리 무물이거든요. 그거 무물 하고 팠다가 그 무물 또 빼앗기고 또 다른 데 쫓겨갔다가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점점점 그레이저리 점점 더 페이스북한 삶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내 손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단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나의 모든 것을 내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가치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을 할 때에 호텔 생활을 많이 했는데 호텔에 한번 갔을 때 한 흑인 청소부가 다가와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흑인 청소부가 와서 마틴 루터 킹 당신 정말 흑인을 위해서 연설도 많이 하고 정말 앞장서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굉장히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매일마다 사람들 밑에 위에서 이렇게 호텔 청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위대한 일을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루터 킹 목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아,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청소하는 것은 단지 호텔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끗해 하려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직업과 소명 이야기를 할 때 꼭 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케이션과 어보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마인드를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잡기도 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보케이션은 뭐가 보케이션이죠? 그럼 어버케이션은 뭐가 보케이션이죠? 뭐 영어로 번역을 했지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직업이고 부업입니까? 네, 직업이고 부업이죠, 그죠? 보케이션은 직업이고 어버케이션은 부업이었습니다. 보케이션은 어떤 게 보케이션이냐?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대한 답이 보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느껴질 때 보케이션.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그 가운데 삶을,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걸 느끼는 게 보케이션입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뻐지는 게 보케이션입니다. 근데 어보케이션은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냥 돈만, 그 가치만 추구하는 겁니다. 어보케이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삶에 대한 기쁨, 미닝 이런 거 못 찾아요. 어보케이션은 안 됩니다. 어보케이션은 그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소송시킨다, 같이 기쁨을 누린다, 예, 이런 거 생기지가 않습니다. 보케이션은 그게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케이션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만 내가 보케이션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근데 수많은 일을 하는데 다 어보케이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잡을 갖고 있든지,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로서의 잡도 있을 수 있고 자리가 없는 좀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잡도 있잖아요. 네. 그 집안을 돌보는 잡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잡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케이션으로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케어하고 있는 자녀들도 살아나고요. 그 자녀들이 또 기쁨을 누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유함과 행복을 막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어버케이션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왜 안 했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왜 나에게 줬는지. 그럼 어버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의무로 가는 거지 기쁨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손안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주를 위해서 따라가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가치체계를 하나님의 홀로우를 거기로부터 내 삶을 다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의미가 여러분의 주어진 그 보케이션에 대한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미션이 거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타나세요. 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즉각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각적 순종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 두 번째는 이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 순종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거기 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려두고인데 곧 버려두고예요. 곧. 곧이에요. 곧. 중요한 건 이 부사입니다. 아티클, 이 파티클. 네, 곳이에요. 즉각적으로. 18절과 20절 말씀처럼 네 명의 제자들을 다 불렀을 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자마자 그들은 곧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로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로 사는 삶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즉각적이기도 하지만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여기는 즉각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이미 앞에서 두 번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오늘 집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수많은 물고기 잡힌 것도 보았고 예루살렘에서 예,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와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최하 세 번을 만난 사람. 그러고 난 뒤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 예수님 나 이게 좋은 것 같아 따라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즉각적 순종인데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이끄지 못할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가지 못하죠?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 다 똑같은 고백일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고 포기하고 싶은 것 많을 때 못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부자인 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켜왔고 근데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 따라왔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또한 그렇게 따라가고 나 영생을 내가 추구했던 사람이니까 나 영생을 이분을 따르는 삶에 따르면서 내가 영생을 받아봐야겠다 하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요구하셨잖아요. 뭐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불을 다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번 나 따라오게 됩니다.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예, 그 포기 못해서 말씀에 보면 근심하여 떠나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근심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계산을 해봤더니 답이 안 나옵니다. 발견의 그 가치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헬리나 오웬의 책이 있는데 Beyond the Mirror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과 삶에 왔다 갔다 할 때 쓴 책입니다. 자기가 실수로 이게 길 가다가 이게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자기가 이게 비장인가 비장에 거의 피가 난 걸 모르고 있다가 들어가서 비장을 빼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사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자기가 깨닫는 거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음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이 뭔지를 알지 못했다. 근데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나에게 들려진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하여서 말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삶을 다시 한번 쫙 돌이켜보니까 와 그렇구나. 나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었었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 있는 그 삶이었구나. 근데 나는 정말 이게 소중하게 생각했었나? 근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이거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난 뒤에 다시 깨어나고 그 삶에 들어가서 불확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 삶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딱 서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이, 나에게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이게 손에 쥐고 있었던 것보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그때 약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뭐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예를 들 텐데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거기 보면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 62절에 보면 거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못 따르는지 왜 못 따르는지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와서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그 굴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뜰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뜰 곳이 없다. 일단 물리적으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불편한 삶입니다. 그 불편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너는 그걸 따라올 수 있느냐. 또 이것이 피지컬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이콜로지컬하게 되면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가치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 당시 율법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모든 걸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 못 따라가는 것은 나의 삶의 평안함을 포기하지 못하게 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평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내가 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피난받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확 붙잡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삶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 내가 따르겠는데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좀 장례하고 와서 내가 예수님 좀 따라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례 지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죽은 자도 장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라는 거는 이 한 마을에 부족이 살면 거기는 다 집단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200년 전에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한 마을에서는 거기에 집안 대대손손이 쫙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2000년 전의 삶은 더 심했거든요. 거기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야 아무개 집안에 두고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걔 오지도 않아서 장례도 안 지내. 이런 호루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난을 기방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규율이 무시무시하거든요. 심지어 아버지 장려할 때는 유대인들이 맨날 해야 되는 쉐마를 읊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8개의 축복에 대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 조항에 있는 것들을 어겨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장려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 가치보다도 아버지를 장려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따라올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제대로 섬기려고 한다면 사회적인 요구를 가끔 어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방을 들을 수도 있고 저희가 페이모스한 이름을 받는 게 아니라 노토리어스라는 악명 높은 이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따라올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네. 스스로 말하고서는 먼저 가서 내가 예수님 그러면 내가 까르기 편할 텐데요. 이번에는 내가 가족과 먼저 좀 작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이 다 모여 모여 사는데 예수님이 이제 먼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 좀 하고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인사 잘 깔끔하게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귀를 걸어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자 가족과의 관계보다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실 기록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누가복음 9장의 이 배경은 뭐냐면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갈릴리 사역을 끝냈고 그리고 길을 가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착점은 예루살렘입니다. 도착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자기와 함께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나누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새겨야 되는 사람을 고르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고르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분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던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배울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평안함을 손에서 못 놓고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서 못 놓고요. 사회 속에 있는 그 통념과 관념들 속에서 묶여서 어떨 때 복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우수하다고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느껴질 때만 내가 예수를 곧 즉각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위인심 이것을 절대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해서 절대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관계 잘하셔야 되고 친구들 관계 잘하셔야 돼요. 내 생업들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될까 봐 또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 위해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서른셋 막 이렇게 막 복음에 충만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당신의 신앙은 잘못했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면 저의 과거가 창피한데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삶을 살은 것으로 아직까지도 이 재물 이런 것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다 이게 다 드리고 그래야지 이 진이 이게 이름이 뭐냐고 이게 창피하다. 물론 뭔지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하나님 가치보다 이걸 내가 너무 꽉 잡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일인데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는 늘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이 절대적 가치가 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부르심에 이걸 우리 따라가는데 말 그대로 세 번째 일을 들어보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 따르셔야 돼요. 따르셔야 돼요. 네, 정말 따르셔야 됩니다. 이 예수를 잘 따르는 삶에 대해서 윌리엄 모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대 때 인생을 25밖에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윌리엄 모던이라는 사람은 고든가의 유명한 이 굉장히 이게 부자 집안이거든요. 대부호 집안인데 그 중에서 이 삼남 1녀 중에 셋째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아시아와 중동을 가면서 이 사람이 언제적 사이면 1887년에서 1913년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터지기 전이고 굉장히 이게 몇 년 전 사람인데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유럽에 살면서 다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그 고상한 인격과 고매한 이 문화적인 습관을 가지고 아시아나 이런 다른 아랍 국가 이런 데를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그런 결심하고 내가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노 맨날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예스 이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노 예스. 그랬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아까 엄청나게 밀리언이려 지금 얘기가 빌리언이려겠죠. 이 억만장자 이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일부를 떼가지고 너의 몫이라고 해서 떼어준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은 돈. 지금식으로 하면 한 조 단위의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돈을 다 기부를 하고 난 뒤에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난 뒤에 딱 한 글자를 자기 성경에 썼습니다. 그게 No reserves. 내가 남김없이 내가 무엇도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뭐 갖고 있지 않겠다. No reserves라고 한마디 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돈을 다 돌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강권적으로도 예일대학교 가서 공부를 계속해라. 그래서 예일대학교 갔습니다. 예일대학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한 천 개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많이 합니다. 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일들이 거의 끝나갈 때에 그가 자기 성경에 한 글자를 더 썼습니다. No regret.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내가 물러서지 않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너 그래 내가 준 모든 재산 네가 기부할 거 알겠다 선교회에 근데 네가 와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물려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고 일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바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좋은 세상에서 있는 주의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난 뒤에 성경에다가 No retreat 후퇴 없이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정말 자기가 이제 아랍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랍으로 갔어요. 아랍어로 공부하는 중에 척추 내막염 여전해서 25세입니다. 아직 전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날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이 말입니다. No, 후회하지 않아. 대보의 자제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윌리엄 보든. 자신에게 모든 기회와 권리 소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권리 소유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새나무를 남긴 거예요.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이집트에 그에 대한 이 묘비명을 하나 세워놨는데 묘비에다가 무슨 글이 써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올랐으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그가 죽고 난 뒤에 써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타올랐으며 소망으로 기뻐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썼고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 안에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를 따르라 하는 천명이 들리길 바랍니다. 네. 천명이 들려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소명이 있길 바랍니다. 소명이 있길 바랍니다.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하며 평생을 살아갈 사명이 정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고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러분 순종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있는